우리 어제부터 나훔서 보고 있죠? 나훔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로자. 책 이름은 위로인데 내용은 전부 심판, 분노, 진노 이런 험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진노는 그리고 또는 분노는 바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그 아수르의 진노와 심판이 누구에게는 위로가 됩니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유다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남은 자들에게 위로가 된다는 말입니다. 역사적 배경은 그랬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괴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한 조각이 유다인데 망한 이스라엘보다 세력이 더 작아요. 그래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이때 그 통치했던 유다 왕이 그 시대적 배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수르 왕은 당시 누군가 하면 성경에 나오죠. 산헤립이라는 왕입니다. 이 산헤립 왕이 직접 오질 않고 이제 유다가 작으니까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규모야 뭐 직접 손댈 거 있겠나 해서 국방부 장관을 보내서 위협을 합니다. 그 국방부 장관 이름이 성경에 나오죠.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그래서 계속 서신으로 위협을 하고 군사적인 시위로 위협을 해요.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그런 배경을 놓고 들으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리라고 봐요. 자, 우선 3절을 좀 볼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냥 갑자기 심판이나 분노나 진노를 닥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고 끝까지 완고하게 구는 민족이나 인생에 대해서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와 폭풍 같은 벌과 심판을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 경고라고 보면 되죠. 결국 아수르는 끝까지 반역하고 배도해서 하나님의 이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질 않죠. 그리고 이 수천 년전 역사의 기록을 우리는 지금 결과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아수르의 그 결과론적인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티끌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것을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독자들이 읽으면서 반드시 건져내야 될 메시지가 있겠죠.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경고하신다.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끝까지 완고하게 굴 때는 그 심판과 분노가 무섭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이방 사람들에게만 통용되는 하나님의 경영수단은 아니고 누구에게나 어느 민족이든지 통용되는 하나님의 운영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4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좀 이것은 주석이 필요한데,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바다를 꾸짖어 말렸던 적이 언제인가요? 홍해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애굽을 탈출할 때 절벽 같았던 홍해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시고 말리셔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 얻었을 때의 기억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은혜의 복귀라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강렬한 심판의 경고가 되겠죠. 이게 이중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모든 강이라는 말은 바다와 강은 한 개념은 아니죠. 요단강을 비롯한 하나님의 권능의 펼쳐지심을 기억해 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세 지역이 등장을 해요. 세 지역이 갈멜, 바산, 레바논입니다. 이 당시 바산과 갈멜과 레바논은 뭐의 대표적인 설명인가 하면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보면 됩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를 통칭하여 그 지명을 통해서 설명할 때는 서울 찍고 대전 찍고 대구 찍고 부산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경부선 라인으로. 그렇듯이 바산이 나오고 갈멜이 나오고 레바논이 등장할 때는 단순히 국가적인 이스라엘의 범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그 팔레스타인 전체를 설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아수르에 대해서 경고를 하다가 뜬금없이 이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세 개의 지명을 언급하게 되었을까? 그 이해가 중요하겠죠?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냥 아수르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 쭉 거기에만 집중해서 설명하시면 되지 뜬금없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대표하는 세 지명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사절을 보세요.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 도다. 그것도 그 땅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긍정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죠? 시들며 쇠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 이 지역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에 의해서 시들고 쇠했죠. 말하자면 우리도 이제 어떤 경고나 어떤 설명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설명 방식이 뭐냐면 샘플링이 필요합니다. 샘플.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세 지명은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너희들 계속 고집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내 백성을 끝까지 괴롭히면 누구처럼 되는지 아느냐? 얘네들처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말하자면 바산이나 갈멜이나 레바논의 그 아름다웠던 땅이 쇠하고 시든다는 설명으로서 아수르에 대한 실체적인 심판에 대한 경고를 강화시키는 설명입니다. 말하자면 샘플링이에요. 이게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삶의 언저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경각을 위해서 일으키시는 어떤 시대적 사인과 샘플링에 해당하는 일들이 꼭 드러납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 잘 살펴보면 그게 눈에 이렇게 턱턱 걸리게 돼 있어요. 물론 영적으로 무감각할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이런 겁박과 위험스러운 흉흉한 소문과 또 사회 현상 속에서 뉴스 매체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이렇게 샘플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시대의 징조라고 하죠. 서쪽에서 구름이 일면 우리가 일기가 어떠하게 될 것임을 알듯이, 이건 누구의 설명 기법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설명 기법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징조를 통해서 그 시대에 샘플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나 상황들을 주시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성경에서 주로 그 시대의 사건들을 언급하기도 했죠. 뭐 예를 들면 성전이 훼파된 사건, 망대가 무너진 사건, 이게 아주 유명한 기록에도 남아있는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큰 끔찍한 대형 사고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이 이렇게 동떨어졌던 분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들을 툭툭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곤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아수르에 대한 경고 중에 끝까지 그렇게 고집히고 말 안 들으면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쇠하고 폐허가 되었는지 보지 않느냐? 그 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맥락을 언급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5절을 좀 보십시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그러니까 천지가 뒤집어지는, 크고 작은 산들이 엎어지고 평지였던 땅들이 솟아오르고, 이런 굉장한 심판의 모습으로 보라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아수르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자,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6절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네, 진노의 그 퀄리티가 상당하죠. 하나님이 한번 분노의 콧김을 부시면 그 앞에 존재해 서 있을 피조물이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단호하고 확고한 아수르에 대한 벌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이미 알고 이 글을 읽기 때문에 망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지만, 문제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 사람들의 인식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필요가 있어요. 끊임없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한 심각한 경고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뜻입니까? 그 경고음이 경고음으로 들렸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렸다는 얘기입니까? 안 들렸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을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라는 사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성수대교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 그거는 표현을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사실은 그건 아니죠.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다. 갑자기 무너지거나 갑자기 파괴되는 법은 없어요. 일찍이 거기에 대한 사회적 종합적인 경고음이 발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경고음에 대해서 눈 멀고 귀 닫고 감각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당하죠?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사실은 갑자기가 아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걸러내야 될 오늘 하루의 메시지는 중요한 메시지인데 주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환경적인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느끼고 들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와 비슷한 결론은 항상 존재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해 들어가고 해석해 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고음을 주세요. 근데 어디가 우리가 고장이 나면 사고를 만나는가 하면 그 영적인 더듬이가 고장이 나면 마비가 되면 사고를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뭐라고 표현하죠?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8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네. 이제 이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피할 산성이시다. 이게 진짜 오늘 말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예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시대에 그 아수르 산헤립의 심부름으로 아수르의 국방부 장관이 서신을 들고 유다 코앞에까지 배열을 해서 험한 말로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잘 봐야 돼요. 그 서신을 들고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눈물로 이 공포와 위험을 쏟아냅니다. 공포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링 위에 오르는 그 격투기 선수들도 매번 오를 때마다 그 공포와 두려움으로 오른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가 중요하죠. 어디로 끌고 가느냐? 성도의 최고의 전략은 뭐죠?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고의 전략은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서 눈물의 기도로 나라의 운명을 주께 피하게 기도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경고음을 내신다. 그거를 잘 분별하게 하시고 결론 겸 두 번째는 성도의 최고의 전략은 누구에게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더욱 기도의 자리에 강력히 엎드리는 최고의 전략과 믿음의 전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1부, 2부 세우시는 주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신실히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일깨움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음을 잘 더듬어 포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최고의 전략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최고의 전략이다. 이 약속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 또 복된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세 가지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날 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우리를 이끄시어 말씀을 듣고